네, 에베소서 1장만큼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드러내 주는 또 것도 없습니다. 물론 창세기 1장 26절에서도 우리가라고 해서 우리가 사람의 우리 형상을 우리의 모양과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는 우리라는 그 단어를 썼는데 거기도 역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살펴봤던 것처럼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미리 택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주셨고 그 택하신 백성들을 속량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7절 속량하셨고 또한 13절에 오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인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했고 결국은 세 번이나 그 말씀을 반복하는데 6절에서는 그의 영광을 찬송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고 또한 12절에서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14절에서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내가 나의 백성을 지었나니 나의 이름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한 이와 같이 인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찬송이라는 것은 우리 입술로만 하는 곡조단이 아까 435장 찬송 이런 찬송만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를 태워 드리라는 그 말이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찬송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드리라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5장 1절에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그 애굽 왕 바로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백성을 보내라. 이들이 광야에서 내게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랬어요.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린다라는 그 말씀이죠. 구원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일문일답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어로 말하면 enjoy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즐거워 그분이 그냥 내 삶의 즐거움이다 그냥 그 즐거움이 되도록 그러려면 그분과 늘 교통함 친밀함이 있어야 되고 이 구원에 대한 기쁨이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서는 이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섬기면서도 왜 자꾸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그 고달픈지 그 구원에 대한 즐거움이 지금 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대요. 그 처음에 받은 그 구원의 즐거움을 받았을 때는 모든 세상이 다 달라 보이고 그냥 모든 것이 내 것 같고 그냥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인데 점점 이제 그 충만한 은혜는 기름 떨어지듯이 다 떨어져 가고 이제는 피곤함 그냥 힘듦 이런 것들만 남아있다 구원에 대한 즐거움 하나님의 즐거워하는 그 구원에 대한 즐거움이 지금 점점 기름 떨어지듯이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걸 막 채워주십니다. 그럴 때 다시 그 구원의 즐거움이 생기면 피곤함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할 수가 있는 거죠.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서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야, 이 7년을 며칠같이 그렇게 여길 정도로 사랑은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이런 속량이라는 단어를 그 뭐 국어 사전이나 뭐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몸값을 받고 죄인을 풀어 자유인이 되게 함. 몸값을 받고 죄인을 풀어 자유인이 되게 함. 그러니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진노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이 몸값을 치르셨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몸값을 누구에게 치렀느냐라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사단의 종이니까 사단에게 몸값을 치렀다 이러버리면 사탄 배상설이라 해서 잘못된 거예요. 사탄에게 몸값을 치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공의대로 죽어 마땅한 진노받아 마땅한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채워드리는 거죠. 공의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것은 몸값을 예수님의 그 몸값을 주님의 그 공의로 채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 곧 받고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 피가 없이는 속량 제사함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했지만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가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히브리서 9장과 10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피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로 속량 우리의 몸값을 대신하여 이제 지불해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누구 것이 되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는 하나님 것이 된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요. 그 풍성한 은혜가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렸고 마침내 이와 같이 이 흠없는 자녀로 사절 말씀을 흠없는 자녀로 흠없는 자녀라는 것은 용서받은 자녀란 거죠. 그 죄값을 치른 자녀라 이 말이지 우리가 무슨 흠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흠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있는지 죄가 가려졌고 또한 허물인데 허물이 사함받은 이 은혜를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흠 없는 자녀로 하나님 옆에 서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받은 것이 이 은혜로만 가능했던 것처럼 구원에 합당한 삶도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고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리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그랬어요. 이 때가 찬 경륜, 경륜이라는 것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를 경륜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자 성령이 없이는 십자가의 구속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고 성령이 없이는 흠 없이 주 앞에 서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늘 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과 확신의 자리로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말은 이 때가 차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복주심을 넘어서 만물을 통일하게 할 것인데 이 구원이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영광도 되지만 그러나 모든 일이 이 모든 인류와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 그리스도의 주권에 온전히 복종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인이나 아니면 모든 만물이 다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래서 지금도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을 고대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로마서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 세계나 우리 모든 인생이 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거대한 구속사 속에서 나의 구원도 바로 그 일을 이루는, 그러니까 내 묵상, 내 기도, 내 예배, 내 신앙생활,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영광스러운 그 일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영광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또한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라는 엄청난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자체, 이 믿음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 예정은 숙명론과 다릅니다. 이 예정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예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그리스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계획을 따라, 그러니까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바로 그 안에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하나님 나라 기업이 되었다.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이십니다.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런데 12절에서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을 말하는 우리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13절에서 너희도, 그 말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유대인이나 또한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있어서.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그랬고 13절에서는 그 안에서 너희도 그랬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야, 이 성령의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은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듣고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들음이 없이는 결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여기 보니까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다라는 그 말씀합니다. 자,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다. 그러면 인쳤다라는 게 뭡니까? 도장 찍었다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3절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요한계시록 7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제 두루마리를 봤는데 그게 이제 인봉한 두루마리였죠. 그 하나하나 뜰 때마다 이제 인 재앙이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다시 3절 그 띄워주세요. 예, 7장에서는 자, 이 인침, 이 인 재앙이 내릴 때에 자, 그 중에 인 재앙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누구냐면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일단 보류를 해놨습니다. 이마에 인치기까지. 예, 그리고 이제 4절 말씀 넘겨주세요. 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랬어요. 이 14만 4천에 대한 이제 해석에 따라서 예, 이제 뭐 하여튼 이단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신천지가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데 신천지 같은 곳에서는 문자 그대로 14만 4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인침 받은 자의 수. 그러면 어디에다 인쳤냐 말이죠. 이마에 인쳤냐. 우리 돼지고기에 도장 찍듯이 거기다 어디 우리 몸에 도장을 찍었느냐. 거기 이마에 그러면 어디다 인쳤느냐. 인천이냐. 신천인들 보시죠. 이마에 인친 사람들 있습니까? 어디에 인천이냐 이 말이죠. 그럼 14만 4천은 인친 받은 자의 수다라고 그랬는데, 자 이걸 상징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문자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해석이 달라집니다. 성경은 어떤 것은 문자적으로 봐야 되고 어떤 것은 상징적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그 문맥에 따라서 물론 봐야 될 뭐 문자적으로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문자적으로 14만 4천이라고 보면 이제 큰일 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상징적인 수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침이 무엇인가를 알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자, 인침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았다. 그러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이런 의미죠. 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 이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았던 거예요. 약속의 성령은 바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부터 요한복음 16장까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날 그 다락방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오늘 13절 보니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는 우리들에게 이 약속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인침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은 거죠. 그것이 14만 4천, 인침받은 자의 수인 것입니다. 그러니 14만 4천은 그냥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인침받은 모든 자의 그 수, 그 완전수를 바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침받은 그냥 신천지 그 공동체에 들어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은 모든 자가 다 그 인재앙에서 인재앙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인생이라는 그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하는 물론 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구원에는 차별이 없지만 그러나 구별은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과 구별은 다른 거예요. 차별은 이렇게 이제 우리 서로 가르는 거죠. 그런데 구별은 차별은 뭐랄까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렇게 가르는 것이 차별이라면 구별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세상 가운데 이렇게 좀 구별되어 어떤 표현해가 좀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자녀답게 사는 것 이걸 이제 구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그러니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광을 찬송하는 삶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누가 보증해 주시냐면 바로 성령 자신이 보증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띄워주세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신다. 그 말은 이미 인쳤다 이 말이죠.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고,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하고 부른다는 것은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고 그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인쳤다는 것을 보증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 영광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실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성령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나를 속량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그 약속의 성령이 내가 인침 받았다는 사실을 보증해 주기까지 했어요. 그걸 분명하게 드러내준 게 내 입술을 통하여 주야라고 부르짖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그겁니다. 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할 수 없는 우리 엄청난 죄를 속량 그 값을 치르시고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인치시고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보호받고 또한 살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함께 하시며 우리 모든 인생을 도우시고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에 이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기 마련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이루셨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정말 그분을 즐거워하는 주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고단하고 피곤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정말 짜증스러움도 있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베소서 이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야, 이와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죠. 이 엄청난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원하여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어찌 그 영광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찬송한다는 것은 내가 힘들고 노곤하고 피곤하고 또한 정말 아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게 내 삶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 일이 내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어떤 상황, 어떤 또 모양 속에서도 어떤 시간 속에서든지 항상 이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오늘도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자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